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오늘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안 읽으시는군요. 써놔야 되겠어요. 다음서부터. 오늘은 성도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두 번째 시간까지 어떻게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생각했어요.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죠? 성도예요. 그럼 도대체 성도는 누굴까? 성도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인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그리고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된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를 성도라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성도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첫 번째가 4장 1절하고 2절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억나죠? 납니까 안 합니까?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보지 기쁘시게 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부르셨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상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망, 바람이 무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절부터 8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어요. 뭐죠? 뭐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한다면 이건 거의 기적인데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데하고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구별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통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집사되기 전하고 집사되기 후에는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장로가 되기 전까지와 되기 후의 삶은 어쩌면 그거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장로가 됐으니 넌 어떻게 살아라. 아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으니 어떻게 살아라. 이건 없지만은 성도가 되기 전과 후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옛 생활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모습이 다르질 않아요. 동기나 방법이나 목적이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거룩하게 다르질 않아요. 가짜로 살고 있는 거죠. 위선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3절부터 이 8절까지 어떻게 다르게 살 거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니까 음란을 버려라.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그 창기들과 몸을 합치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음란을 버려라. 이것이 거룩한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 몸을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4절 5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정욕을, 색욕을 버리라, 쫓지 말고라는 말이, 너희의 정욕된 욕심을 버리라는 거지. 우리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정욕이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은 말이죠, 우리 몸까지도, 우리의 정욕까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을 쫓아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도대체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성도, 성이란 거룩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반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 거룩한 영.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성령은 거룩한 영. 이 성자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거룩한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자, 거룩한 아들. 성령님은 뭐죠? 성령, 거룩한 영. 그럼 우리는 성도, 거룩한 성.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성자 돌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성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성도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기에 앞서서 먼저 첫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1번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내일 하는데 뭐가 하나님이 기쁠 거야? 내가 알람 고치러 다니고 알람 설치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기쁘신 건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문제예요. 만약 그것이 악한 일로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게으르며 충성되지 못한 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분명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몸과 달란트와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땅의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서 야, 내 재주를 도둑질하는 데 써야지,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교통을 정리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교통이 잘 소통되도록, 그리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럼 세 번째는 오늘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형제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하게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9절에 나오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고 이런 말 들을 때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지. 왜냐하면 헬라 이 문헌에 보면은 헬라 시대 이전에는 형제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형제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필라델피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어디요? 델타 왜요? 예, 필라델피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자, 필라델피아라는 말 이때 처음 쓰였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럼 형제가 도대체 누굴까 생각해야 돼요. 형제는 세상에서는 말이죠 혈연으로 가족으로 피로 족보로 이렇게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형제가 될 것인데 우리 신앙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할 때 형제라는 단어가 쓰인다면 거의 99%가 누구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는 누구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세속적으로 있었겠어요. 한국에서 본 적도 없고 여기서도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의 삶에서 같이 안 살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얘기하고 이 형제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성부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들이고 아들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없어요. 말들로 입으로는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데 여러분 그 말이 우리 가슴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보면서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나의 형님이다, 나의 동생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집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권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아버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 너희들은 뭐냐? 성도들하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가정의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형제가 되었다는 바로 우리가 형제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들이다. 자매들이다. 그럼 어떻게 싸우겠어요? 왜? 세상에서는 싸우죠. 근데 교회에서도 싸워야 돼. 싸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라고 이런 분명한 형제, 자매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근데 또 사랑을 하고 그 형제, 자매를 사랑을 해요. 그럼 도대체 사랑은 또 어떠한 사랑일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전통적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그런데 여기서 형제 사랑에서는 아가페 아델포스라고 쓰질 않고 필리아라고. 필리아, 필로스라고 하는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는 모든 사랑은 아가페예요. 단 한 번도 예외적으로 쓰이지 않고 전부 다 아가페예요. 왜 아가페냐면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차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쏟으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나누어야 되는 사랑은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필로스 사랑이에요. 이 필로스 사랑이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인간들의 사랑인 필로스란 단어를 같은 것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제가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 사랑을 같은 사랑의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형제 간의 사랑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란 말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처럼 형제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너를 사랑 그만큼은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형제에게 쏟으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서로서로 보면서 이 형제 사랑합시다.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자, 형제 사랑.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은요, 만약에 이 형제 사랑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사랑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속으로는 아 절대 사랑 안 해요. 그렇지만 겉으로 아유 형제 사랑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해피 버스데이. 아이고 축하해요. 이런 사랑, 그런 말로 하는 사랑이라면은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같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쏟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일한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집사님은 그 뒤에 있는 집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란 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란 단어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끝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사도가 쓴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란 뭐냐?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 됐으면 어떻게 살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뭐냐면,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구나. 거룩한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 세 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세 개가 있었을 때 비로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성도인가? 그럼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날마다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과거 옛생활이 벗어지고 새로운 삶으로서 나는 정말 달라져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 형제들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던져져야 될 질문이고 이것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엉뚱하게 잘 선포가 안 되고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 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절부터 12절에 이것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15억 명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고 있는 사람들 15억 명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 15억 명이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남녀, 노소, 직업 뭐 아무것도 따질 것도 없이 그들이 한 하나님의 형제로서,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을 한다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빛의 사람들이라 안 그러겠어요? 그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안 하면 우리는 뭐 다른 성경 말고 딴 경을 또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이 가르침을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비상적으로, 껍데기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그냥 아, 형제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랑해야지, 형제 사랑해야지. 사랑의 언어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랑이 나누어지고 주고받고 있는 그 현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없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신앙의 헌신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쓸 것이 없어요.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당당하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딱 쓰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그 성도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구절해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거 괜히 해봐야 사족,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사족이란 건 뱀 다리잖아요. 뱀은 다리가 없이도 가는데 거기다가 혹시 못 갈까 봐 그림에 다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걸 사족을 붙인다 이렇게 말해요. 뱀은 배로 가잖아요. 다리가 없는데도 이 화가가 혹시 뱀이 그래도 다리가 있으면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뱀의 다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족을 붙인다. 뱀사자에다 다리를 붙인다. 바울이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세 번의 안식일만 정확하게 하면 한 3주나 길게 해서 한 달 좀 두 달 뭐 이렇게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제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이 편지에서 너희에게는 형제 사랑에 대해 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라. 구절에 보면 그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형제 사랑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존재.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이 단어도 성경의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치죠.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건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초기에 쓴 편지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뒤에는 이제 같은 말들이, 용어들이 이제 반복도 되고 중복이 되는데, 이때만 해도 첫 번째 편지를 쓰니까 첫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너희들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자신이,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이란,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이 혹시 음성으로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살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 삼각관계로 그대로 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또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 세상을 향해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제자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 열매를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변화가 있는데 아홉 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카톡?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해. 사랑이 첫 번째. 성령이, 우리가 지난주에 8절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지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래요. 여기에 사랑이 바로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절제라는 것이 나와요. 그 절제가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했던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음란을 버리는 것, 너희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너희 몸을 사용하는 것,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사는 것, 바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의 성, 그의 성령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변화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분명하게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형제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면은 물론 방언도 하는 이런 은사의 표시가 있지만은 그 표시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한테 없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한테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느냐는 것이에요. 은사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사느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의 표피를 잘라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심령에 새긴 심령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너희가 바로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걸 딱 듣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지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고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니까 형제사랑 당연히 하고 있죠. 어찔려. 이게 참 우리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쓸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자신, 너희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형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 몇 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는 여러분 어디 가면 고린도, 아덴, 뭐 이런 동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데가 모두 다가 아가야 지방, 그 다음에 빌립보, 뭐 베레아, 여기는 또 마게도냐 지방. 이 모든 지방에서 이 마게도냐 모든 형제,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그렇게 하죠. 이것을 행하도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를 동일한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1장에서 배웠어요. 너희가 너희 믿음의 본이,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믿음의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형제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형제 사랑 얘기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 이미 너희들의 소문이 하도 퍼져가지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성도가 된 성도들 자신이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모범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랑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니, 그것이 소문이 되고 있고 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의 사랑은 내 교회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형제 사랑이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형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에만 있는 성도들 이렇게 규정을 하거나 말한 것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도 간의 이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11절 12절은 다음 주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자, 이런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성도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9절, 10절에 있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 말씀에 정말 심령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 사랑 좀 하세요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명한 것이고 가르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하게 하는 삶, 이것은 자신들이 밖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지만 형제 사랑은 형제들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형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세 번째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이거는 아 좋은 사람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한 사람만,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 그런데 형제 사랑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는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지만,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형제 사랑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임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함으로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어쩌면 사랑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주님을 통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